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4장에 넘어와서 우린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말하자면 제3자의 눈에 비치는 신자의 모습이 고난의 모습인가 형통한 모습인가 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배웠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대접을 받고 세상 일에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신자된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눈에 볼 때 완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세상을 사는데 형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천한 자요, 구경거리요, 만물의 찢기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거꾸로 증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으로 들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 수요일 날 생각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자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약속된 모든 가치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의 가치의 시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다, 너희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8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대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그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큰, 신자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큰 중요한 문제라면 이제 이 함께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깨닫는다든가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가 깊은 어떤 그 신앙적인 새로운 눈뜸을 가질 때마다 같은 신자들끼리 구별 짓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죄성의 그 보편성, 공통되는 본능은 인간끼리 자꾸 경쟁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자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있는 이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전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전엔 원수였다.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다. 십자가 안에서 너희는 같다. 유대인이 더 나은 것이 없고 이방인이 더 못한 것 없다. 이제 너희가 하나다. 율법이 기준이었을 때는 한쪽은 선민이요 한쪽은 버려진 이방인이었다고 느꼈을 테지만, 그렇게 구별했을 테지만 십자가 아래서는 그 구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다. 원수된 것을 이제 없이 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그 둘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는 것이 십자가의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하는 그런 구별에서만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갖고 있는 본성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자들끼리도 좀 잘난 신자가 있고 좀 못한 신자가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잘난 신자가 아닐지라도 이렇게는 얘기를 하더라 말이죠. 나는 물론 장로님 같지 않고 권사님 같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저렇게는 안 한다.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 아닐까요? 그렇죠? 난 저 꼬라지는 안 한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된 본성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후에도 잘 떼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요. 죄의 습성입니다. 이걸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더 십자가가 당연하고 어떤 사람은 덜 당연한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 둘이 피참 파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못났었다는 얘기지 그 중에 누가 조금 더 낫다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50보 100보죠 정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과 같은 겁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총칭하는 일반 명칭이 교회입니다. 조직체와 이 어떤 체제 이전에, 조직과 체제 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일반 명칭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하나로 모두가 동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교회로 부르셨느냐?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들을 한 몸으로 불러 함께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조직을 가질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믿는 사람끼리 모일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조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형편에 맞게 조직을 가지면 됩니다. 신자들의 신앙에 가장 유리하도록. 그 무슨 침례교회 형태를 가져도 좋고 감리교회 형태를 가져도 좋고 장로교회 형태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 침례교니 감리교니 장로교니 성결교니 하는 그 말은 교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교회 정치 체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냐 공화제냐 대통령 책임제냐 군주국가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나 감리교 성공회 같은 데는 군주국가입니다. 성직자들만이 교회 이 정치를 하는 다스리는 권리를 가지면 되고, 장로교는 일반 성도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당회를 구성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국회를 만들어서 그 정치를 참여해서 교회를 오신 성도들의 뜻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는 걸 장로교라 그럽니다. 침례교는 대표자를 뽑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시민정치, 옛날 그리스에 있었던 폴리스 정치 같은 겁니다. 어느 게 더 낫냐 하는 거는 그건 뭐 어느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뭘 더 잘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겠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교회 정치에 관한 체제를 표명하는 것이기보다는 교리의 차이까지도 표명하는 그런 명칭이 됐는데, 그건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얘기가 잠깐 빗나갔습니다만,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로 묶은 데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혼자 완성되는 것보다 더 유리하며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함께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훌륭한 사람이란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란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훌륭한 겁니까?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부부는 곤란한 부부입니다. 사람은 부부라 할지라도 싸움을 안 하고 살 만큼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싸움을 안 하는 부부는 포기하고 살기 때문이죠. 이제 뭐 싸워서 뭐 하나 이렇게 되기 전에는 부부 싸움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으로 헤어지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익숙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싸우셔야 됩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속안 썩기를 바르려면 자식을 혓바닥을 뽑고 팔다리를 잘라서 쇠사슬에 묶어놓으면 속 썩을 일이 없죠. 때맞춰 밥만 주면 되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속 안 썩고 애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우스개 속담이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래요? 자식이 없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훌륭해지질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썩는 그 일을 어느 만큼 감당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인데, 누구도 자기가 자원해서 힘든 일을 맡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맡게 되고 맡다 보니까 훌륭해지는 겁니다. 저도 요새 많이 훌륭해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 때문이겠죠. 당연히 속속이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훌륭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말썽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히 말썽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인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치 않느냐를 판가름 내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완전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명을 찾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상과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는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것이, 너희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실히 일해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까지 애쓴 나마저도 묵사발을 만들고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구나. 이 말에 그 폐부를 찌르는 요점을 아시겠죠? 이제
사도 바울까지 제쳐놓고 자랑하려는 욕심,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됐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마저도 짓밟아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뭐가 없는 마음? 우리 없이 함께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제일 바보짓은 뭐냐? 내가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속을 썩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바보죠. 저 사람만 아니고 딴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결혼했으면 지금쯤 훌륭해져도 굉장히 훌륭해졌을 텐데 하필 저 전생의 원수가 업으로 만나서 내가 오늘날 욕골이 됐다고? 아니죠. 그 사람 덕분에 오늘날 괜찮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뭐 용서하십시오만은 미친년 널뛰듯 했을지 누가 압니까? 거기에 고삐가 물려서 꼼짝 못하고 지금 괜찮은 거죠. 여태껏 남자를 공격하다 끝에 예를 든 건 어떻게 또 여자를 예를 들었니? 속에 있던 생각이 아무래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오늘 또 집에 들어가서 자기는 긁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말씀인데 또 목숨을 걸고 제가 안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없이, 우리 없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 누구가 없으면 이라는 생각을 갖는 건 벌써 틀린 거라고요. 누가 없으면 이라는 생각, 우리 교회에 누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할 텐데, 키우는 애 중에서도 저놈만 없었어도 내가 덜 속이 썩었을 텐데, 그렇죠? 이것같이 무식한 발언은 없다 이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 자식을 허락하고 그 부인, 그 남편, 그 부모, 그 교회에 모아준 이유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꼭 더도 덜도 말고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일이 필요해서 그래서 모아주신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괜찮아지고 있고 내 덕분에 그 사람도 유익을 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훨씬 못한 사람이 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신자로서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주님의 십자가 자체가 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서 2장 5절로 가보십시오. 구원 자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죠? 예수님은 사망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에 품음으로써, 그렇죠?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망에서 부활하도록 우리를 예수님이 함께 품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 대신 무엇을 해주셨다는 건, 대신이라는 말은 내가 사망을 이길 힘이 없고 내 죄값을 치를 힘이 없다는 의미에서 대신이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구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있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고 내 죄를 치를 방법이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자기 편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와서 죄값을 물을 수도 없고 사망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구원입니다. 주 안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겁니다. 함께라 말이죠. 함께.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 같이 우리가 성도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한 방법이 교회라는 방법이요, 함께 지어져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신자로서 존재하려면 이 존재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 대신 사시는 것이다. 예, 그런 존재론이 바뀌죠. 내가 나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떻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은 말하자면 내 몸의 일부가 잘못되는 것이지 다른 몸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 근래에 제일 통쾌했던 일 중에 하나가 여자 탁구 우승한 거죠. 그래서 그 TV에서 찍어줄 때 뭘 보여주던가요? 뭐 현정화라든가 이분이라든가 홍차옥이라든가 유순복이라든가 어딜 보여줘요? 얼굴 보여주죠. 얼굴. 탁구는 팔로 쳤는데 그렇죠? 팔 비춰주지 않고 뭐 비춰줘요? 얼굴 비춰준다고요. 우리가 다리가 다치면 그래갖고 다리를 쓸 수 없게 되면 온몸이 다 합심해서 다리 하나 못 쓰게 된 거를 집행이를 짚어서 보완을 하지 이거 아프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함께라는 개념을 못 가지면 신자는 자신의 유익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해로운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자르자는 것 같이 겁나는 것은 없습니다. 고쳐내야죠. 고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걸 만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가 잘못했거든 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부 같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환불을 도려내듯이 잘라낼 생각만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고요. 바로잡으라고요. 치료해주라는 뜻입니다. 틀린 것을 고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친 것을 치료해주라는 뜻입니다.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이 원문의 뜻이. 그리고 너 자신도 조심해라. 그리고 그를 치료하고 짐을 나눠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한 몸이요 그 몸의 각 지체이므로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친 데 잘못된 데를 서로 합심해서 치료해내야 됩니다. 팔이 잘못되면 어떡하기로 돼 있다 그랬죠? 팔이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서 어디다 갖다 매요? 모강지에다 갖다 묶는다고요. 이 목이 얼마나 힘이 든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테지만 이 머리가 얼마나 무거우냐면 머리만 떼서 집에 가서 오늘 당장 해보세요. 머리만 떼어갖고 귀로 머리를 들면 귀가 찢어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머릿속이 돌로 꽉 차 있대요. 이 들면 이게 찢어질 만큼 무거운 게 사람 머리인데 그걸 이 목이 이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질 않죠. 그렇죠? 이 머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거기다가 맨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팔이 아니라 거기다 석고를 붙여갖고 그 목에다 갖다 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죠. 왜요? 나을 거니까. 이걸 목에다 걸 바에는 잘라버리는 게 당장은 편하지만 자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요.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건 위대한 것이고 책임일 뿐 아니라 그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그 신방을 다니거나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형제가 적은 집안에서 사신 분들인 것이 보통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크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건 형제가 많은 집에서 큰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적게 일어나고 형제가 적은 집에서 큰 분은 고통스러운 일을 덜 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에 대한 그 일을 감당하는 수준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베라빌리를 다 겪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을 갖고는 문제를 삼질 않는데 그렇지 않은 형제가 몇 없는 집에서 큰 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일에 그저 놀래갖고 뛰어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시어머니 다 하실 거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집이 어렵습니다. 아들이 여럿 있으면 며느리를 여럿을 보면 시어머니가 훌륭해져요. 벨 꼴을 다 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보면 요 며느리가 몽땅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목사지요. 자식도 우리가 지금 하나 둘밖에 안 키워서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식도 한 타스쯤 키우면 뭐 이렇게 어디 소풍 갔다 오다 하나쯤 없어져도 별로 놀라지 않는데 까짓거 뭐 열둘이나 열하나하나 그게 그건데 둘이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절반이 없어지는데 얼마나 심각해요. 많이 낳는 건데 잘못했죠. 뭐 절도 둘밖에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다 제 자식이죠 뭐. 여러분 물론 뭐 또 따르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생각이야 자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팔 하나가 길다는 것은 다른 팔이 짧다는 약점으로 보이지 오, 이 팔은 길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다리가 하나 길다 그래서 좋겠다 그래요? 짝짝이라 그러지 한쪽 다리가 길어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기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짧으려면 같이 짧고 길려면 같이 긴 게 낫지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다 그럼 뭐 심각한 거죠. 밤낮 차도 하고 보도 한쪽 발은 차도로 한쪽 발은 보도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오해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란 그래서 참으로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단어가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 함께 부름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이 함께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기 위한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인내와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를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자기 신앙을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기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권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부유하신 자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인데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랑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영원을 같이 하시려고, 낮아지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같은 뜻을 이런 식으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였죠? 지적이?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 하는구나. 그렇죠?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 하는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답이 그거예요. 너희는 우리 없이 왕노릇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라는 영광을 증명하기 위하여, 너희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외시켰구나. 우리를 깔고 앉았구나. 우리를 짓밟고 섰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정말 왕노릇하기 위해서,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가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갖는 함께라는 개념이 절대 놓쳐지지 않는 것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함께를 얼른 놓아버리고 자기를 증명해버린 신앙 상태인 것을 대번에 대조시켜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고 주를 위하여 더 힘있게 봉사하고 싶은데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 가로막히는 것, 물귀신같이 여러분 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거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셔야 됩니다. 많은 짐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화를 내셨느냐 하면 이 백성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잘 명심합시다. 32장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건 별로 명예로운 이름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교회들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 그런 교인들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로마서 9장에 가시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똑같은 기도를 하나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곤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얻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기 위하여 사망 아래 자신을 두셨었으니까요. 이 비밀을 뻔히 알 것 같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쓴 마음이 생기는 이웃들,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그냥 불쑥 솟아나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은 성령의 하나 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늘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노력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하여 울지 말고 그런 사랑과 그런 용납하는 마음이 없는 자신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자상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사랑이 없고 실력이 없걸랑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바울에게 줬던 마음을 얻기까지 쉼없이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신앙의 근신을 주시옵고, 우리 형제를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짐을 나눠지는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지 말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주께서 허락하신 한 몸이요 한 지체인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없는 나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일이 선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가며 주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나누며 그 큰 신자의 특권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신자의 생애를 걷는 체험들이 여기 주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